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3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열 번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누굽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게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럼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그 제일 처음 얘기죠. 뭐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죠.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데 또 누가 던졌습니까? 애굽의 노술사들도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노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런 의미를 오늘 성경은 이제 이 다른 세력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기적이란 건 말이죠. 저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필요하지만 기적에 대해서 갖는 믿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질병 병 낫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뭐 병은 반드시 의사가 낫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고 우리가 뭐 기도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죠. 일어나고 있고 이제 오늘 얘기도 이제 요술사의 지팡이도 뱀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권능과 능력을 그것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늘 얘기하는 파스칼에게 기적이 굉장히 신앙을 갖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이 하는 큰 경험을 하죠. 이 기적을 경험을 하는데 이 기적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또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고 또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합니다. 자, 어쨌든 이 3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9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 이런 것이 이 의식의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가지를 아마 소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적을 계속해서 기적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죠. 물론 약간 마음을 돌이켰다가 거부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럼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과 재앙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백성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완강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지금 소개한 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 기록 방식. 우리가 볼 때는 모순이죠. 하나님이 하셨든 하시고, 아니면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한데, 이 두 가지가 열 가지 재앙에서 계속해서 번갈아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재앙이 계속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기록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할 질문이 아니고요. 단지 그렇게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앙을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기록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이제 본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4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의 기록의 방식의 의미는 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것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식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항상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그 글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개념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권. 뭐 우리가 보통 주권이 갖고 있으면 굉장한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항상 마치 동전 양면처럼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실험하고 참여하는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그 안에 항상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칼로 무읍하듯이 요만큼 하나님 주권이고 요만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통째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인데 그걸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신학이란 것은 항상 그렇죠. 학문이란 것은 뭡니까? 항상 그걸 떨어와서 그 맥락과 상황에 뭡니까? 빼서 추상해서 이렇게 앞에 딱 정리를 합니다. 개념으로 정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그 문맥이 사라지게 될 때 굉장히 하나의 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논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보통 우리의 글을 쓴다면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라고 써버리면 일관성 있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과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동시로 등장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딱 생각해 보면요. 이게 신앙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적으로 참여하고 일하고 또 싸우고 또 울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문이란 게 굉장히 문제가 그걸 문맥에서 딱 떼서 이렇게 글로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안 맞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딱 보면 그는 전혀 어떤 모순이 되지 어떤 뭐 대립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 바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렸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런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과 그 일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세력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알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함께 다 같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그 유명한 얘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긍휼히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게 한다는 말을 그 로마서에는 놀랍게도 철저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만 설명합니다. 마치 다른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완악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서만 로마서 9장을 설명합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오늘 있는 하나님 바로의 마음, 바로가 완악하게 됐다, 바로가 완강하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오직 하나의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그가 로마서 19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9장에서 그냥 단 하나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말한 바울은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좀 더 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고 그러나 끝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뺄 수 없는 반드시 포함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백성들이그주권에참여하고심지어그주권을흩어버리기도하고또하나님이이렇게가고싶은것을정다른방식으로하나님을우회하도록하기도하고이런것들이있죠그래서그제가예레미야18장을얘기하면서한번말한적이있습니다그포기장의비유가있죠그걸보면하나님이예레미야를포기장이포기를굽는곳을데려가죠그래서하나님이굽는곳에가서한번보라하니까예레미야가보니까이사람이포기를굽다가자기마음에안드는걸어떻게합니까그냥던져서깨뜨려버린다그리고자기마음에드는것은그냥그걸가지고보관한다하나님말씀하죠예레미야야이스라엘백성이바로토기장의손안에있는포기와같다즉하나님의손안에너희들이있다그런논리는어떻게됩니까그논리를따라가면하나님이그마음에따라하나님마음에따라아이건별로마음안들어때려버리고아이건마음에들어복원하고그렇게하는논리입니다근데이상하게그논리는어떻게되냐면그다음얘기를보시면예레미야18장이보면어떻습니까이스라엘백성들중에아무아무개가하나님이아이놈들은너무잘못된자들이라해서없애버리고벌주겠다고하나님마음을먹습니다마음을딱먹어서마치토기장전을깨뜨리겠다고마음을먹었는데이사람들이어떻게합니까회개를한다자기가잘못했다고회개를하니까하나님이그마음을바꾸어서그사람들을살려주고또하나님사람으로부르게된다반대로하나님이아이건좋은것이라고생각해서포기장이처럼내가보존하고살피고사랑하겠다고했는데아이자들이그뜻을하나님의뜻을어긋나게살아가게될때그것을깨뜨려버린다근데제가그성경읽을때느낄때포기장의그논리적인결론은그는인간은하나님포기장의손에있는포기와같다하나님이마음대로하시겠다고생각하는데놀랍게도예레미야의얘기를보면오히려그와는다른얘기를하고있다그러니까그건뭐냐면토기그토기의처럼인간이자기의삶을변화시키고회개하고새롭게될때의하나님이자신의뜻을바꿔버린다는얘기를하죠그래서제가왜계속이얘기를하냐면이수레우기이성경이등장하는것처럼우리가성경을이해할때이게굉장히많이나오는것이니까이해해가지고어떤얘기를마치인간이모든것을다하는것같은그런상황에있을지라도언제나성경은그것을넘어선하나님의더큰역사하나님의큰힘을얘기하고있다는것을기억할필요가있고요그러나대신에그성경이철저하게인간의책임을물을때는인간의책임과인간의어떤참여에깊이우리가교리합니다마음을교리합니다반대로인간이아무것도할수없는진짜마치흑부성이처럼그렇게기록했을때도거기는반드시또다른하나님의백성의책임이있다는것이고그래서그두가지가항상있다는것그게이제성경에의한방식이고그래서지금이재앙얘기가운데이보면이두가지가같이등장했을때그얘기는이런방식의것이라고보시죠이해한번해주세요이해하시고예예
예.
예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관에서 그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결국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그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이제 뭐 뭡니까, 일제시대의 것이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를 보는 방식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나? 성경에서도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 제가 볼 땐 그런 식의 해석은 성경에서 전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일어난 문제에서 우리는 이 일을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만약에 교회에서 그걸 이해한다면 교회가 역사를 보는 방식에서 한번 새롭게 봐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대한 이해까지도, 저도 생각할 때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왜 그렇게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자기 역사관 같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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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봐야 될, 제가 아까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아까 역사관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역사관과 함께 이제 같이 물려 들어가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그 식민지 지배 자체를 아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그러니까 말은 맞죠.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참여한 것과, 그리고 일본에 같이 붙었던 이런 뭐 외국 세력들이 거기에 어떻게 관여했던 것과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이해라고 이해인데, 그런 건 이제 그냥 뭐 그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해할 때, 그거는 이제 물론 밖에 사람도 그렇지만 저 개인으로는 저런 식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뭐 SFC 많이 강의해도 강의를 많이 그래서 그렇게 뭐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본문은 이제 요 과제를 갖고 앞으로 여기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성경을 항상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고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 알다시피 바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뜻을 어떤 일을 얻었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동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난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와 그 주권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에 제가 설을 했습니다만 바울의 논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주권이라고 할 때 끝까지 그냥 막 끌고 가느냐 너 막 뭐 어쨌든 끝까지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내치고 대신에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에 참여하게 한 다음에 바울의 얘기는 그 이방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주권은 그러면 사라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그 뜻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논리는 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직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리.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역사했다고 할 때 그것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필연적으로 모두 다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고 이 열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인간의 노력, 참여의 방식이 항상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 얘기에도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날 일 중에서요, 조금 뭐 어렵지 않으니까, 7장 22절부터 24절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결심 이제 나일강 피가 될 때 이게 뭐 합니까? 행동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런 교인들은 누구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숨통이 트일 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8장 7절 역시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바울이 숨을 쉴 수 있음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땠습니까? 요술사들이 일을 생기게 하려 했지만 못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요술사들의 권능의 차이가 이제 조금씩 등장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4번은 보면 요술사들이 뭡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뭐가 걸립니까?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 우박이 내릴 것을 겁나서 어떻게 하죠?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온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뻔뻔하게 그래서 알겠다 해서 가축을 그냥 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차이들이 등장하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의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자라는 음식 곡식들만 이렇게 우박이 내리쳤는데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자라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하자. 그렇게 왕에게 이제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정리하면 이 재앙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한 번만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우박. 사실 그 제가 제일 그 메뚜기에 대해서 크게 한번 본 게 예전에 읽었던 중국에도 기억나지 않은 펄벅의 그 돼지란 책인데 그게 보면 그 중국의 그 엄청난 메뚜기 때가 막 아니 그런 장면 생생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별로 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에서 이런 메뚜기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그 신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에서 특별히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뭡니까? 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허감재앙 같은 것은 우리가 말하면 요즘 얼마 어디 있었는지 개기일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막 어두워지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메뚜기도 사실상 다시 등장하고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박 같은 것은 아주 많이 틈틈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런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소개한 것처럼 8번 1절 처음에 뭡니까?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들도 하다가 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박에 대한 9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히 맹렬하여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런 것은 뭡니까? 이건 한 번, 오직 한 번, 이번에 일어났던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바로의 신하 집에 가득했는데, 개구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 다음에 메뚜기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럼 이런 말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걸 단지 그 당시 한 때때로 일어났던 큰 자연 재해의 한 부분으로 이 성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그 어떤 불의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아들 하나님의 권능 또 지금까지 또 일어났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연재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조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왔죠. 3입니다. 이게 구원의 이제 심판의 구별 문제도 이 본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이 이 본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죠. 거기에 되어 있고 이게 몇 번째 언제부터 나오냐면 몇 번이죠? 네, 제가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몇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에도 구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흑암 재앙에서는 굉장히 큰 구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에는 3일 동안의 흑암인데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모두 다 느낌, 느낄 정도 느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제 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느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어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에서도 혹시 이제 애굽의 장자는 어디입니까? 왕부터 맷돌이의 몸종의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에게나 흔하는 개 한 마리도 교회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형식에서 어디나 이런 두 가지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원의 것이 이제 충만하고 온전한 것이 된다. 이 본문이 좀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 보면 절심에는 마음을 그 전혀 뭡니까?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 이 바로가 8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땅, 이 땅이란 게 뭡니까? 여기 그 어디죠?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바로 모세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가게 하신 그 일에 대한 예배지 그냥 뭐 우리 모여갖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제물을 드리고 이게 예배의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거부하는 바로의 그 모세의 제안.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누구가 갈 것인가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만 가라. 누구는 보고요? 아이들은 두고 장정이니까 여자도 여자나 아이들은 두고 그냥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예배는요 언제나 남자들 그것도 장정들이 예배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 예배에 어떤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얘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비율로는. 그러나 바로 모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이 본문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배란 것은 결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공동체가 드린 것이고 특별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드리지 않는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바로는 모세는 일찍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제일 처음에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10장에 보면 이 재앙은 언제 10장 24절입니까? 이게 언제죠? 무슨 재앙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흑암 재앙 다음입니까? 흑암 재앙 다음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그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럼 이 말은 굉장히 좀 많이 양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아예 그냥 여기 있으라 남자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니까 모세의 대답이 굉장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라도 모세가 이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를 섬길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가축도 같이 데려가겠다는 말이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시죠? 왕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왕이라도라는 말은 왕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걸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땐 바로 모세가 굉장히 좀 그 강렬하게 요청하는 것인데, 왕이 지금 이 마당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만 왕이 가진 것이라도 우리에게서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은 You must also let us have sacrifi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이런 제사와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6번의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의미는 그것이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온전하게 충만한 것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하나님 어떤 예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사람 모두가 떠나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뭘 해야 한다 합니까? 이런 제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충만한 구원,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 이것이 예배에서 가질 것이고 구원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가 결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우리 예배가 너무 어떤 이런 좁은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 해방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마지막으로 당당한 군대 행진으로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열 번째 재앙 예고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 반드시 다 쫓아낸다. 쫓아낸다는 말은 좀 부정적 의미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그냥 막 빨리빨리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바로가 이제 마지막에는 열 번째 재앙에는 우리를 반드시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더 고생하고 더 고통당하고 우리가 더 모든 것이 일그러진다고 해서 그들은 빨리빨리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것을 이제 쫓아내는 방식으로.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고. 자, 이 보십시오.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 얘기입니다. 사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22절의 앞에 이미 모세에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장 그 비슷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십시오. 네? 3장입니까? 아, 예, 3장 22절. 참 숫자가 이런걸 이렇게. 자, 3장 22절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는 말이 뭐냐. 펀들, 플룬들에서 이 뭐라 합니까, 이거? 그, 펀들 하면 이거죠. 탈취한. 그러니까 마치 노획물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올 때 마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요청하면 너희들이 갈 것이라고 한 것이고, 오늘 11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2장 35절과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과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실제 일어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물품을 탈취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본문이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이제 그 당시 그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일했던 어떤 뭐 대가를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6절을 이 표현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모세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하론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군대대로 인도하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과 그들이 나왔을 때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번 오늘 본문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이죠. 시작.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뭐라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장 3절에. 요 세 본문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 나올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나와 내게 절하여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라. 이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고 나가시오 나가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나갈 것이다. 제가 왜 이 성경을 하냐면 출애굽의 여러분 출애굽의 얘기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잘 이렇게 스며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그 문제 중 하나가 바울 서신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압도적으로 바울 서신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약에 있는 이나 신약에 있는 이나 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다 그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와 함께 그걸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많은 풍성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개인의 내밀한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의와 투쟁했던 사람들의 얘기들 그들의 고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출애굽의 얘기들도 바로 그 구원의 얘기와 연결된다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뒷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도망치듯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와서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나오듯이 시끄럽고 그리고 그 모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이 본문과 함께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바로 이런 사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뭐 경제, 경제이나 장례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확신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런 승리에 대한 노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당당함 힘진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당당한 것이고 그래서 슬며시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고 마치 탈취물을 갖고 나온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나왔다. 이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가? 이게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애굽에 내린 재앙 얘기를 통해서 저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이해의 폭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새롭게 자리하고 싶습니다.